우리가 이번 주에 고린도 전서를 첫 시작을 가졌습니다. 우리 책에 몇 달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두 달 전에 우리는 로마서를 끝냈습니다. 올해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로마서를 누렸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로마서를 시작할 때 제가 믿기로 많은 성도들에게 그 안에 무엇인가 기대하고 갈망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깨달은 것이 로마서는 다섯 번째 복음서라고 불리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이 로마서를 시작했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고린도전서에 오게 됐습니다. 제가 이 책을 대할 때, 로마서를 대할 때와 그 같은 종류의 그런 열망이나 열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는 그런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저에겐 그런 열정과 열망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이렇게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서신서 중에 두 번째 책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책만큼 깁니다. 로마서가 첫 번째 서신서고 고린도 전서가 두 번째 서신서입니다. 둘 다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로마서를 시작했을 때와 같은 그런 열정이 저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교통이 끝나면 아마 여러분들이 내가 로마서를 할 때와 똑같은 그런 열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단지 저만이 아니라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과 학생들도 아마 로마서와 고린도전서를 비교할 때 고린도전서에 대한 열망이 조금 더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볼 때 그 이유는 바로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 문제들에 대한 예방책들을 여기서 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의 주제를 말할 때 그리스도가 모든 교회들의 문제의 치료책, 해결책, 해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문제의 해답인 것에 대해서 알게 될 때 그것에서 크게 열정이 막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 아니 고린도 전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어떤지 그 배경에 대해서 연구해 보았습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 배경들을 이해하고 제가 볼 때 제가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바울 형제님께서 사역여행을 할 때 세 번의 사역여행을 떠납니다. 그 세 번의 사역여행, 전도여행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사역여행은 소아시아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행을 할 때 그는 이 소아시아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습니다. 소아시아는 꽤 큰 지역이기 때문에 첫 번째 사역 여행 때 가지 못한 지역들을 가고자 하는 그런 갈망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이 바울을 인도할 때 바울의 원함을 때대로 이끄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 영이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소아시아의 남서쪽 그 코너에 있는 그 지역에 가도록 인도합니다. 트로아스라는 곳에 결국 가게 되고 거기에서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들의 부름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바울은 그 음성을 듣고 유럽으로 복음을 전파되는 그 첫 시작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럽에 가서 갔던 첫 번째 지역이 바로 마게도니아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마게도니아 사람들의 부름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이 부름이 있은 후에 이 부름에 바울이 응답한 후에 그는 빌립보에 가게 됩니다. 그 다음 그는 데살로니가에 가게 되고 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라는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럽에 처음 복음이 전파되었던 그 경로입니다. 그 당시 환경 안에서 바울은 마게도니아에 오래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은 남쪽에 있는 아가야라는 지역을 향해서 여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테네, 모든 문화의 중심지였던 그리스의 아테네에 먼저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 아테네에도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418장에 볼 때 아테네 다음 아테네를 지나서 고린도에 갑니다. 고린도는 아가야 지역에 있는 하나의 도시입니다. 물론 이 고린도는 유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기록을 살펴보면 이 아테네에서 바울이 어떤 체험을 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스케치하는 방식으로 고린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스케치하는 방식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그러하듯이 바울은 먼저 회당으로 갑니다. 이 회당에 가면 이 구약에 익숙한 유대인들과 또 헬라인들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고 증언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고 엄중히 증언할 때 유대인들 사이에서 반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지만 이런 반대가 일어나다 할지라도 여전히 바울은 유대인과 또한 이방인 모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회당장조차 이 복음을 영접하고 그 온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복음 전파의 그런 결과들이, 열매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 반대가 심했습니다. 저 바울이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밤에 이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하라. 잠잠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네가 하고 있는 그 말을 멈추지 마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복음을 계속 전파하라.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직접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서 해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 시간 동안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18개월은 바울의 사역을 볼 때 꽤 긴 시간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의 두 번째 사역 여행이 끝나게 됩니다. 저 이런 연대기를 여러분에게 주는 이유는 고린도에 대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그 조망, 바울의 생각, 사상들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연대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때까지 유럽의 모든 도시들을 다 다녔지만 고린도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들여서 머물렀습니다. 누군가 이것에 대해서 말할 때 아마 고린도가 유럽에서 바울의 사역의 중심지였다라고 적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그가 1년 반이라는 시간을 들였고 많은 노력을 땀과 노력을 들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러한 여행에 있어서 그는 대부분 시간을 아시아에서 보냅니다. 그 중에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서 바울은 3년이라는 시간을 머뭅니다. 그 시간이 끝나갈 때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적습니다. 바로 에베소에서 3년 머문 3년이 끝나갈 그 즈음에 고린도 전서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울과 고린도에 있는 교회의 그 관계를 우리에게 묘사해 줍니다.
you look at it this way, it's a very interesting classification.
자, 여기 바울의 이 사역 여행들, 바울 쓴 그런 글들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서신서를 썼을 때 서신서 대부분 다 유럽에 있는 교회들에게 썼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빌립보서, 여섯 개의 편지를 유럽에 있는 교회에 적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 쓴 책들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바울의 부담이 유럽에 대한 유럽을 향한 바울의 부담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 대한 부담보다 적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은 마세도니아의 사람들이 부름에 따른 그 결과였습니다. 18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시간을 보냈고,
He not only ministered their labor there, but also he prayed much for them.
그 땀을 흘려 수고하고 사역을 그들을 위해 많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Few years later,
몇 년 후에 그가 고린도전서를 쓸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가 온 힘을 다해서 수고하였던 곳이고 아주 많은 부담을 가지고 힘을 다했던 도시이고 그 도시에 있는 형들 향해 편지를 쓸 때 그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들을 돕기 위해 편지를 적었습니다. 그가 또 처방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 치료책으로 처방할 수 있는 그 처방책을 그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의 배경입니다. 저희 앞에서 이미 설명한 대로 제가 예전에 고린도전서는 아주 많이 읽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 책에 대해서 열정적인 그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내가 왜 그런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책을 적을 때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조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실망을 했던가? 그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가? 그가 많은 시간을 들였고 많은 것들을 가르쳤지만 그가 쓴 이 편지가 이 고린도 교회를 도울 수 있는가? 우리가 몇 달 동안 이 책의 시간을 보낼 텐데 우리 여기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말해 보겠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새롭게 누렸습니다. 제가 그 구절을 읽을 때 어떠한 빛이 저에게 비쳤습니다. 무엇인가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갖고 있던 그 조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해줄 수 있는 두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의 17개 구절을 말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과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제게 있겠어. 제가 주님이 이 책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주님에게 가르치시고 저를 만지신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구절을 함께 읽읍시다.
이와 같이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들로 하나님의 비밀들을 맡은 청지기들로 여겨야 합니다. 여기에서 청지기들에게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두 구절을 4장의 시작에 사용한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사람이라면 이런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는 측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 간의 그 관계에 대해서 측정하고 계산하고 평가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을 때 바울과 고린도와의 그 관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평가를 하면서 합당하게 측정하는 방식으로 제가 봐야 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들로 하나님의 비밀들을 맡은 청지기들로 평가하고 측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 청지기들은 오이코노모스입니다.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입니다. 오이코노모스는 오이코노미아, 경륜이라는 단어의 파생어입니다. 여러분이 경륜을 분배라고 번역하게 된다면 이 오이코노모스는 분배자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분배하는 사람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무엇을 분배합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분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측정해 봅시다. 28개월 동안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렀습니다. 몇 번이나 형들에게 말을 하고 특별 집회를 가고 또 집회를 가졌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렇게 한번 측정하고 평가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분배할 때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성도들에게 전달되었습니까? 그리고 2절에서 말하기를 여기에서 청지기들에게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몇 달 이 오랜 시간 동안 고린도에서 보내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비밀을 분배하는 신실한 청지기로서 거기 있었다고 스스로를 측정하고 평가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고 또 그분의 몸인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볼 때 같은 것을 말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한 말 한 뜻으로 말하는 것, 같은 이상을 가지고 같은 것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바울 그는 하나님의 비밀을 분배하는 신실한 청지기로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신실히 고린도에 있는 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 단어 여러분에게 새로운 단어를 전달합니다. 진리의 두 방면을 바울이 제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그리스도와 교회,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하고 설명하고 묘사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요새에서 들어왔고 다른 이들에게 이것을 심지어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으로 취하고 교회를 우리의 생활로 취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체험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을 많이 들어왔고 또 가르쳐 왔습니다. 이 부담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의 두 방면을 설명해야 합니다. 찬송가 영어 501장을 보면 이 진리의 두 방면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당신은 참된 신성한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영원 안에 무한하십니다. 사람은 시간 안에 제한되어 있고 유한합니다. 오 그리스도, 하나님의 표현, 위대한 하나님의 표현이십니다. 달콤하고 풍성하고 지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성과 연합되어 나의 모든 것으로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신성한 계시의 두 방면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영원함과 유한함,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이러한 것들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바울은 이 책을 적으면서 이 진리의 두 방면에 대해서 이중적인 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할수록 제가 깨닫는 것이 우리는 이 진리의 두 면, 두 방면, 이 이중적인 이 면을 우리는 말해 왔는지 모릅니다.
Actually,
I want to use the first portion or the beginning of this book to show you this. 여러분, 이 진리 이중적인 두 방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의 첫 번째 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책을 바울 형제님께서 쓰실 때 이 부분을 매우 분명하게 가져 나옵니다. 4장 1절 2절과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을 함께 볼 때 바울이 글을 쓸 때 그 안에는 소망이 가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의 1,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과 그리고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부름받은 성도들에게와 각 처에서 그들과 우리의 것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함께 편지합니다. 이 구절에서 두 쌍의 단어를 우리에게 보여줄 때 이 두 쌍의 단어들이 우리에게 이 이중성 두 방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이 스스로 부르심 받았다라고 1절에 적고 있으면 아니라 또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역시 부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그 이름을 부르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름 받았는데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 부름 받았다고 적고 있습니다. 여기 또 다른 한 쌍이 있는데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제가 이것을 돌려보겠습니다. 성도 그리고 거룩하여진 제가 어떤 성도와 함께 교통할 때 우리가 먼저 부르심받은 성도로서 거룩하게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서 성도로 불립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어떤 종교 그룹 단체들은 그들은 그 성도들의 그러니까 어떤 그 믿는 이들의 삶이 거룩한 행실들을 보이면 성도라고 부르는 그런 종교 단체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해야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요구조건이라면 우리 중 그 누구도 성도라고 불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성도라고 부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성한 계시의 놀라운 두 방면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말하고 싶습니다. 신성한 진리 안에 위치적인 방면과 이 기질적인 방면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먼저 성도라고 불립니다. 우리는 위치적으로 우리는 모두 다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히 섰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이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의 거듭남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함으로 시작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원 받습니다. 우리 영이 거듭납니다. 이것은 그 순간 즉각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것은 우리의 혼의 온 일생을 다 들여서 이루어지는 혼의 구원의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혼의 구원, 우리 온 일생을 들여 이루어지는 이 혼의 구원이 바로 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위치적으로 합당한 그 위치 안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위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혼 안에서 매일매일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주의 상식에 참석하였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 옆구리에 찔렸을 때 물과 피가 흘러나옵니다. 그것이 또 다른 진리의 두 방면입니다. 이 피는 우리의 죄악된 행위들을 씻기 위한 것이고 이 물은 죄의 영역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새로운 영역 안으로 우리를 옮기는 바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터진 반석에서 흘러나온 물에 대한 찬송을 쓴 그 찬송은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그 찬송가 안에 이 진리의 두 방면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우리 성취하신 것이 우리 죄의 행위들에서 우리를 구속할 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 안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이 두 방면이 모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바울 형제님은 매우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를 쓸 때 여러분의 상태,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위치적으로 여러분은 부름 받은 성도들입니다 라고 적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각 처에서 모든 상황 안에서 이제 여러분은 거룩하게 태워야 합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점으로 가지고 이것을 볼 때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각 처에서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이것이 참된 것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두 방면을 보게 본다면 우리의 매일의 생활이 소망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다시 함께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여러분은 이 진리의 두 방면을 봅니다. 단지 여러분 나올 뿐만 아니라 들어감이 나옵니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좋은 땅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위치적으로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기질적으로 우리는 이 좋은 땅을 누리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들어가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여기 또 다른 진리의 두 방면이 있습니다. 부르심 받음과 이 이름을 부름입니다. 이 교회는 부르심 받아 나온 사람, 부르심 받아 나온 이들입니다. 에클레시아는 부르심 받아 나온 무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위치적으로 부르심 받아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질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는 기질적으로 이것을 살아내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두 개의 단순한 구절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소망이 가득함을 단지 두 구절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비밀을 분대하는 신실한 청지기였습니다. 사랑하는 형 자매님들, 그리스와 교회는 또 이 신성한 진리의 두 방면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말할 때 주 예수님이 영원 안에서 무한하신 그분이 유한한 시간 안에 갇히셨다고 말합니다. 그는 완벽한 인간 생활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 진리의 한 방면입니다. 또 다른 방면에서 우리는 오늘날 이 시간이란 제한 안에 있지만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원과 연결되는 이 놀라운 진리의 한 방면을 그분이 생명을 분배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랑지님께서 군 전소를 적을 때 그는 이 상황들을 모두 깨닫고 이해했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두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무엇을 향해 신실했는지 또한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진리, 하나님의 비밀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합당히 측정되고 평가된 이 진리를 담대히 전파한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조망을 가지고 고린도 전서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전서를 로마서만큼 길게 적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빨리 이런 문제들이 많으니까 이런 문제들을 빨리 벗어나야겠다, 고린도전서를 빨리 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형 자매님들, 전에 자 이러한 안에 비피춤이 있을 때 하는 이 책을 향한 그런 또한 새로운 열망과 열정이 전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책에서 이 부정적인 방면들이 우리에게 모두 긍정적인 것들을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울의 이 사역 이후에 많은 수고한 후에 이 상황들이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지배력 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서 입전적인 상황을 통하여서 바울은 진리의 두 방면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을 우리가 누릴 때 아마 이 책의 상황들을 때문에 여러분의 과거에 많이 누리고 체험한 것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가져오고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에 많은 격려를 받습니다. 저는 최근에 누군가에서 적힌 어떤 글을 읽었습니다.
This person, I think, have some. Maybe he's not among us. He's in the Christian circles. This person, we are not seeing him. He's only one of the believers in Christ.
그는 이 교회들에서 많은 비난과 비평적인 글들을 많이 쓰는 사람입니다.
Recently, I read something about he, after several years studying what was shared among us.
그 사람이 이제 우리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연구를 한 다음에 다시 글을 썼습니다. 그 적은 그 글의 요점은 이와 같습니다. 그의 결론은 이와 같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들이 사용하는 그가 사용한 대는 지방 교회의 사람들은 한 가지에 대해서 분명한데. 신성한 계시의 두 방면에서 매우 분명하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글의 결론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내가 그런가? 네, 고린도전서에 올 때 다시 이것이 제게 밝아졌습니다.
As enthusiastic as I first came into Romans
last year. 나는 분명히 이 진리의 두 방면에 대해서 충분히 감상하고 감사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에 올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기회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하겠습니다. 증언하겠습니다. 신성한 진리의 두 방면 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 책을 여러분이 바라본다면 저는 이 책에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음을 그리고 이 책에 대한 많은 기대가 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더 많은 풍성들을 얻고 누리고 채워질 것입니다. 이 진리의 두 방면에 대해서 말하고 이것을 설명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책을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소망하기로 이 그 영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 말씀 그 부담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을 더 주목하며 바라보며 그분이 우리 또 매일매일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